남자는 기억을 지어준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녀와의 사랑을 지우려는 거죠. 그녀 역시 남자와의 추억을 삭제해버려 그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기억을 지우는 남자는 충동적으로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곳은 그녀와 처음 만났던 장소. 바닷가에서 남자는 지워버린 기억 속의 여자를 다시 만납니다.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영화 이터널 션사인은 사랑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추억을 지운다 해도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사랑이 또 다른 기억을 만든다는 것. 우리는 늘 사랑을 하며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가을 여러분은 어떤 사랑, 어떤 추억을 만들고 계신가요? 사람이 그리운 이 계절, 다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10월 24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터널 선샤인의 OST 곡이죠. 백의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s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 정말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또 어렵지만 이게 뭘까요? 사랑이 뭐지? 또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곁에 이분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분을 자꾸 사랑하게 돼서 걱정입니다.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남정미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인혜 씨.
전 정미 씨가 있어서 네. 그렇게 허전하진 않지만 네. 요즘 계절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옆구리가 시리다고.
아, 뭐 베들레헴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따뜻하네요. 허전한 계절이에요. 지나가는 커플들 유난히 많이 눈에 띄네요.
맞아요.
부럽기도 하고요.
이 계절이 되면은 네.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추우면은 남자친구가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어깨동무도 이렇게 따스하게 해주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사랑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랑을 하셨거나 그리고 사랑을 또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 있죠, 정미 씨?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만날 책 아주 주제가 심오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요. 제목만 보면 사랑의 정의를 알려줄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는 그 본질,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왜 사랑이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이 가을 옆구리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 쓸쓸한 분들, 혹은 야 나에게도 사랑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엄청난 화두와 함께 오신 분이죠. 주창윤 서울여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주창윤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정미 씨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주창윤 교수님은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원 필름앤 TV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현재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1986년엔 시인으로 등단 시집 물 위를 걷는 자, 물 밑을 걷는 자, 그리고 옷걸이에 걸린 양을 내시기도 하셨죠. 네. 교수님의 전문 연구 영역은 대중문화사, 그리고 문화 트렌드 연구, 영상 이론으로 한국 현대문화의 형성, 허기사회, 대한민국 컬처 코드, 영상 이미지의 구조, 텔레비전 드라마 등 다양한 저서가 있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시기도 하고요. SBS 시청자위원, 그리고 MBC 경영평가위원, 한국언론학보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야, 와. 교수님 대단하세요.
전문 영역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나요?
영역이. 야.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사실 책을 보면 더 놀라워요. 그 교수님 답지 않게 그 책 안이
핑크.
네, 막 사진도 들어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지루하지 않게
맞아요.
아주 읽어보고 싶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언론 영상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시인이세요. 근데 보니까 예. 교수님보다 시인이 더 먼저 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등단을 좀 빨리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등단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대학 시절에는 주로 이제 뭐 문학, 시하고 뭐 비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 예술사 이런 거에.
네.
그래서 뭐 언론학 공부는 거의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등단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글쓰기에 거의 기초가 그 인문학, 문학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의 글쓰기를 키운 건 파라리 시라고 할 수 있죠.
낭만적인 남자겠는데요. 사실 시인하면은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모든 문장도 시적으로 표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책 앞표지를 보고 조금 실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 정말 안 읽어보고 싶은 너무 진부한 예, 제목이 그렇죠, 아닐까.
예. 진부한
네,
제목.
너무 뻔할 것 같아. 너무 어렵게 분명히 썼겠지. 이분은 연애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같아.
맞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펼쳐보고서는 꽤 재밌는 책인데 왜 제목을 이렇게 졌지?
너무 고전적으로.
예. 맞아. 그런데 예. 그러니까 시인이신데 왜 제목을 이렇게?
예,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고전적이고.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좀 진부하고 좀 건방진 제목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네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수만 년 동안 고민했던 사랑인데 아직 답이 없는데
네.
과감히 내가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건 사실 건방진 질문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뭐 톨스토이나 뭐 인도 명상가 오슈 같은 사람들도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제목을 쓴 책들이 지금 몇 권 있어요. 그런데 좀 종교적인 의미의 사랑을 많이 다뤄서 사랑이 추상적이어서요. 뭔가 지금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그 사랑에 관한 책들인데 너무 가벼워요. 가볍고 그 감상에만 빠져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본질을 다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사랑을 그냥 스케치만 했지 그 안에 뭔가 좀 색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렇다면 나는 그냥 가볍지 않게 나름대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좀 사랑의 변화와 본질을 좀 무겁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과감한 제목을 썼는데요.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고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사랑이 뭔지 궁금할 때 언제나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꼭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은 경우는 고민할 때 한번 읽어보는 책처럼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책이 됐으면 해서 좀 고전적인 제목을 쳤어요.
아니 그 단순히 사랑하면 왜 저희가 되게 감성적으로
맞아,
변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본질이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앞에 했던 질문이 굉장히 죄송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제목을 좀 딴 걸로 좀 그 감성적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필요하네요.
정말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요새 너무 그 피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고 뭐 그런
맞아요.
것 같아서 가끔은 좀 진부에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네. 책을 보니까 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이란 무엇인가 했었잖아요.
예, 예.
정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독자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뭐 책 제목을 짓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다 한 얘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하는 것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테고 특히나 사랑은 수천 년 전부터 철학, 뭐 문학, 다양한 예술 작품에서 다뤄졌잖아요. 책 쓰실 때 좀 그런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뭐 누구나 알 듯하지만 또 누구나 모르는 게
맞아,
사랑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의가 없으니까.
예, 정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무엇인가 독자한테 해답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은 그냥 1만 개의 퍼즐과 같은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즐을 다 맞췄을 때 아 그때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사랑에 관한 많은 제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랑에 대한 담론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사랑을 더 풍요하게 풍요롭게 독자들이 느낄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사랑에 관한 책을 쓰신 분들을 보면 연애를 많이 했거나 혹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거나 뭔가 진짜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고정관념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가 지금 뭐 말씀하신 뭐 행복, 뭐 성공에 관한 얘기에 관심 네, 많잖아요. 맞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을 왜 이야기해야 될지 지금 혹시 사랑을 하고 계셔서 이런 걸 쓰셨는지 예. 아니면 이 책을 쓰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뭔가 독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뭐 숨은 뜻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뭐 사랑 없이는 일단 행복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랑 없이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랑 없이 성공할 수는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예, 사랑 없이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어떤 본질인데 저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한다와 죽는다. 이거는 그 모든 질문의 아주 근본적인 것인데 네. 성공, 행복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뭐 네. 정의도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랑이 좀 많이 의미가 변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애가 사랑의 출발인데 스스로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그 젊은 세대들한테 좀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 너를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아 저는 또 교수님이
지금 열렬히 사랑해.
아 그건 없고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사랑도 못 해봤는데 너가 이런 책을 쓰냐 그래가지고.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청춘들.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랑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부모 간의 가족 간의 사랑도 있는데 특히 이제 남녀의 사랑에 초점을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예. 그 청춘들을 타겟으로 잡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도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막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사람은 또 사랑하고 맞아. 싶어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정말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그런 존재 같기도 한데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 없이 못 살까?
근데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 과거도 뭐 사랑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요즘은 네. 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혼란스러운 지독히 혼란스러운 사랑이 네. 아주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죠. 이게 혼란스러운 게 정상적이니까.
뭐.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뭐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갈수록 커져가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SNS도 쓰고 뭐 핸드폰도 쓰지만 많은 연결하고 하지만 혼자 남겨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 네.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갖죠. 왜 불안한 느낌을 갖냐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느끼는데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일단 사랑이고요. 또 사람들은 요새 뭔가 인정받고 싶어해요. 남을 인정하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네. 뭐 학생들한테나 누구한테 너 정말 잘해 하면 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보다 사랑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는 더 기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개인의 불안이라든지 뭔가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출발점이
네.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이런 사랑을 원하는데 문제는 사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혼란을 느끼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참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시점이 사랑의 어떤 변화가 오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네. 항상 사랑 받고 있고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 이 전대.
저 뒤에요. 저 뒤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죠.
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의 책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히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퀴즈 저희 내드려야죠.
네. 오늘 나눌 이야기에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은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의 신입니다. 신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쿠피도, 큐피트, 아모르 등으로 불리며 이 신이 쏜 황금 화살에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사랑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며 연인들의 사랑에 이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신은 누구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제우스, 2번 에로스, 3번 푸시케.
네, 1부 퀴즈 참여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주창윤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사랑이란 무엇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바네사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맥나잇이 불렀대요. Love Age.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인류의 영원한 테마. 사랑에 대해서 주창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은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의 신입니다. 쿠피도, 큐피트, 아모르 등으로 불리며 이 신이 쏜 황금 화살에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네.
육체적 사랑을 뜻하는 이 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제우스, 2번 에로스, 3번 푸시케.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출판사 마음의 숲에서 나온 사랑이란 무엇인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랑이 왜 필요한지, 사랑이 뭔지 과연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사실 사랑하면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맞아, 맞아, 맞아.
혹은 뭐 드라마 보면서 정말 낭만적이지 않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네. 사랑하면 열정적이고 좀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랑에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예, 예.
네.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뭐 사랑에는 이제 뭐 연인 간의 사랑.
네.
네.
예를 들어 뭐 에로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가족 간의 사랑.
맞아요.
스트로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이방인이나 손님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의 사랑, 뭐 크세니아.
네.
그다음 친구 같은 사랑, 필리아. 그다음에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뭐 아가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이제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연인들의 사랑을 좀 더 세분하면
네.
뭐 그 낭만적인 사랑이 있고 그 이제 유의적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류의 사람도 있죠. 루두스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적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그마라고 해서 현실적 사랑. 뭐 친구 같은 사랑, 뭐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유형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은 각자 한 두 가지 유형의 사랑을 함께 유형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나는 아, 낭만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을 함께 유형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소유적 사랑과 휴지적 사랑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의 한 두 개 정도의 사랑 유형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것이 또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유형이 많이 바뀌죠. 뭐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는 역시 낭만적 사랑이죠. 맞아요. 낭만적 사랑과 뭐 유희적 사랑 같은데 많이 좀 빠져 있거나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전후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 맞아, 사랑과
루두스
예, 친구 같은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친밀감이라는 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이게 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랑의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의 사랑이 혼합돼서 나의 어떤 사랑관을 형성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사랑관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래서 그 되게 그 사랑관은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의 유형 로 형성되죠.
원래 막 그 사람들 보면
네.
아우 이네는 저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아유, 얘기하는 그렇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랑하는 예. 저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저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제 사랑 저런 스타일로
해. 맞아요. 맞아. 제 저런 식으로 사랑해. 맞아요.
그런 거 들으니까 사람마다 사랑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다르죠,
예. 예, 유형별로 좀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랑이 굉장히 다르다.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사랑을 각기 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시대에 따라서도 사랑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사랑이 시대에 따라 좀 변화하게 되는데 그 뭐 그 고대 그리스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대적 사랑 뭐 이런 네. 거를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세 때는 그 이상적 사랑을 해서 주로 이제 하느님이나 뭐 마리아를 하나 이상적 인물로 놓고
네.
뭐 이런 이상적 사랑을 추구했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18세기 이후 들어오면서 이제 낭만적 사랑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렇다면 그럼 이전에는 낭만적 사랑이 없었냐? 그건 아니고 이전에도 낭만적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랑이 코드화되지는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낭만적으로 어떤 귀족 계급과 농민의 딸이 만약에 서로 막 사랑을 했어요.
네.
사랑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 사랑은 이어지지 못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문제적인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을 막고 계속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계급적인 어떤 사회적 환경을. 그러니까 그것이 낭만적 사랑이 코드화되지 못하고 그냥 사랑했다 헤어지는데
네.
18세기 들어오면 그거를 자식들이 무슨 소리예요?
초월해버리는.
예, 네, 결혼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낭만적 사랑을 흔히 뭐 위반의 유토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제도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가족이나 뭐 부모나 뭐 계급이나 뭐 이런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개인주의적 개인의 자유하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18세기 17세기에서 확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중세에 있던 종교가 주는 이제 숭고함 같은 것이 그 사랑하는 대상 내가 세속적인 숭고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친밀성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낭만적 사랑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
네. 네,
뭐 섹스의 문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그 작용하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18세기부터 형성된 낭만적 사랑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사랑관에 중요하게 이게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따른 뭐 개인화된 사랑이니까요. 여전히 우리한테 지금 우리 사회라는 게 뭐 좀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자유라는 게 소중하게 되니까 가장 소중한 사랑의 형태로 지금 굳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변화가 오는 게 20세기 초 같은 경우는 사랑을 이제 그 산업화하죠. 상품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뭐 놀이공원,
네.
뭐 레스토랑, 뭐 발렌타인데이, 네.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의 장소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 가면 데이트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본격적으로 데이트가 시작된 게 20세기 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트를 가족끼리 함께 만나고 그러니까 친구와 아, 함께 만나고 네. 이렇게 만났지 단둘이를 못 만나겠거든 어허, 서양도요. 어허.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게 형성됐고 그러니까 만남의 방식이 바뀌고 1960년대 오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68세대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성세대를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 운동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그 성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또 사랑의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되죠. 만나의 방식도 바뀌니까.
그렇군요.
사람에 따라서도 사랑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
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있게 와닿았었는데요. 18세기의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데이트 문화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요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그 사랑의 풍경은 무엇인지 주창윤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요즘의 사랑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뭐 디지털 시대의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디지털 시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관계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연결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하면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사제 관계처럼. 그런데 연결이라고 하면 커넥션이죠. 언제든지 접속했다가 내가 로그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서는 사랑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과거에는 그 이제 마르케스의 소설에 보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인공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채이고 나서 51년간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랑의 열병을 앓는데 그게 콜레라를 걸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맞아요.
거예요.
드물어요.
베르테르처럼 막 사랑한 사람한테 좌절해서 목숨을 자기를 그런 사람도 없을 거죠.
거군요.
아마 지금은 얼른 다시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뭘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친척, 부모, 마을 이런 속에서 이제 연결이 됐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집단 지위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과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관계라는 개념에서 연결로 바뀌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관계 허기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 진정한 관계는 있나?
아, 네.
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전 이게 좀 마음의 허기가 좀 커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의 허기가 커져갈수록 점점 더 연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지만 쉽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 그녀라는 영화 스파이크 존스가
네.
있는데요.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대필 연애 작가거든요. 그 사람은 관계 결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막 고독함에 빠져 있고 이제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랑 사랑하냐면 사만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사랑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완전 감정 독점에 빠져버려요. 그만큼 이 사람이 고독하다는 거죠. 고독하기 때문에 막 사만다한테 막 빠지는데 문제는 사만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여러 사람과 그 사랑을 하게 되니까 감정 확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수록 뭔가 고독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지만 쉽게 사랑을 찾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떤 연애나 이런 만남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만 보더라도 미국 남성의 한 40%가 온라인 데이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이 온라인에서 만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결혼한 그 부부들이 이혼율이 훨씬 낮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어머.
그리고 결혼 지속 기간도 길어요.
우와, 생각 의외네요, 정말.
의외죠. 아, 네. 의외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만남을 갖냐면
네.
일단 자신의 그 조건, 사랑의 조건들을 쭉 나열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조건을 찾죠. 네. 그래서 접속을 통해서 가장 유사하게 비슷한 사람을 연결을 하죠. 그래서 사랑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SNS로 서로 막 연락을 하고 이제 네.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뭔가 좀 통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감정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통시대 만나의 방식은 뭐 지금도 전통시대 방식을 하지만 반대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하든지 안 반하는지 감정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맨 마지막에 사랑의 조건을 확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에서 만나는 디지털 커플들이 덜 깨져요. 왜냐하면 만날 때는 이미 조건을 다 확인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렇게 전통적인 만남에서는 만나면서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하면서 네, 깨지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이제 탓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조건을 최적화하는 걸 찾는 거예요. 맞아. 컴퓨터에서 어떤 컴퓨터가 최적화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연결을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이제 썸타기 사랑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디지털 시대의 사랑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귀려는 단계. 마치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해서 막 사람을 확인하는 것처럼
네.
썸타기도 오프라인상에서 그 여러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어찌 보면은 사랑을 하게 되기 전에 뭐 감정, 내가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막 감정에 소모를 하게 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최적화된 사람을 찾고 그러면서 때로는 실패를 좀 두려워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랑하면 열정적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보는 거죠. 마치 전 이거를 뭐 근접합의 거리두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접하지만 거리두는 거죠.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왔는데 근데 관중이 뭐 열광하려면 막 서로 막 열심히 싸우고 해야 되는데 이 링에 올라와서 두 사람이
시간을 보고
잼만 계속 날리는 거죠.
네.
1라운드 내내 잼만. 그러니까 그 확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좀 뭔가 사랑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방법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합리적인 사랑법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또 실용적인 사랑의 방법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지나친 기대를 하면 실망할 거라는 거를 알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막 감정에 너무 허우적거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 그 사랑을 한다고 해서 내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네.
과거에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면 내 일도 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상대의 특성을 받아들이면서 또 함께하면서 서로의 그 각자의 위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합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식으로 보면 아, 왜 사랑을 하는데 왜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근데 뭐 그런 어떤 복잡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네.
이런 만남의 방식이나 사랑의 방식에 대한 변화가 온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디지털 시대 사랑의 풍경. 재밌네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랑이 관계 맺기에서 연결하기로 예. 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현재의 사랑법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까요?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잠깐 강연에서 하시면서 그 그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이 남자가 주인공 남자가 기계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게임으로 막 네. 강아지 기르고
맞아.
이런 거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흡사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영화 그녀 정미 씨 보셨어요 혹시?
아, 저는 보지 못했는데 네. 그 사만다 역할로 했었던 아, 보이스 네. 했던 네. 그분이 네. 영화배우 유명한 분이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요한슨
아, 맞아요.
맞아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가 아주 뭐
굉장히 엄청 섹시하다고 예, 그러면서 그럼 저도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 이제 뭐 네, 찍고 막 네, 보여주고 그렇죠. 이래서 네, 아, 그 헐 개봉 끝나고 나서 되게 보고 싶었었는데 네. 이 그 저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요즘 보면 뭐 소위 오덕이라고 얘기하지 덕후 막 이런 분들 오타쿠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자신만의 사랑하는 풍선도 사랑하고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방법이 진화가 되거나 변형이 있다면 그렇게 기계적인 사랑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네. 생각 들었어요. 네.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가능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예, 늘어날 예. 것 같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그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이버 이미지를 네네.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항상 대화를 나눌 수도 예. 있고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다만 사이버 사랑 같은 경우는 육체 없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근데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그렇죠. 간다는 것은 그 성적 욕망에 대한 네. 해소 쪽으로 그 산업들이 확장을 시켜서 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랑 없는 욕망의 해소를 하는 방식으로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네.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현 시대에는 좀 어울리는 사랑법 이라고도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디지털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사랑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말씀대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사이버
수도
있는 네. 사이버 사랑이요? 아니면 네, 디지털 사랑. 시대 사이버 사랑 같은 네.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사랑은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고 어떤 그 체험이라는 것이 그 육체나 신체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사이버 사랑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이제 끊임없이 발견한다는 것이 그게 서로 기억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체에 관한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
맞아요.
역시 그 사람의 향기라는
맞아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의
맞아요.
촉감,
예.
그 다음에 그때 했던 어떤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의 기억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기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영혼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과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군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런지 옛날 18세기의 그 사랑이 네, 더 좋다는 더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드네요. 사실 심리학에서 보면요. 그 사랑의 삼각이론이라는 거가 나오잖아요.
예, 사랑의 삼각이론 쪽.
네, 어떤 이론인지 살짝 얘기 좀
그
해주세요.
사랑의 삼각이론이라는 것은 이게 심리학자는 스탠버거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친밀감. 그러니까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인 친밀감인데요. 친밀감을 구성하는 많은 존재 요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열정. 열정은 낭만적이고 매력을 느끼고 뭐 욕망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고
네.
헌신, 뭐 헌신이라고 해도 있고 책임인데요.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떤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그래서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친밀감, 열정, 헌신. 그러면 친밀감, 열정, 헌신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놓으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때 가장 뭐 성숙한 사랑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다만 이 세 가지 뭐 요소도 중요하지만
네.
이 세 가지 요소보다는 그 이 나이에 따라서
네.
뭐 국가별로 뭐 이런 어떤 방식이 좀 달라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그걸 이제 조사해서 뭐 분석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한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그 제가 지금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밀감, 열정, 책임감으로 놓고 보면 이거를 이제 결혼을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25년차, 30년차의 부부들한테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고 친밀감 있고 열정 있는가를 그 문항을 쭉 만들어요. 그 문항을 만들어서 5점 척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체크를 하면 재밌는 거는 U자형을 그려요. U자형. U자형을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 5년차 때 열정, 친밀감, 책임감이 높죠.
네.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낮아지는데 가장 낮아지는 게 결혼 20년차 때 가장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결혼 30년차가 되면
네.
그 결혼 5년차 때 가졌던 열정, 친밀감, 책임감보다 더 높아져요.
정말로요?
예,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한 30년 노부부들 보면 막 서로 그냥 막 좋아가지고 손잡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열정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고
맞아.
나이 들어도 사랑의 열정이라는 게 여전히 커가고 또 이제는 이제 지켜줄 사람이 아내와 남편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자식이 뭐 그만큼 옛날처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식이 효도를 한다 해도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갖고 있는 관계가 굉장히 그 아주 높아져요.
네.
그래서 되게 U자를 그리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해요. 한국도 비슷하고 근데 한국에서의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책임감에 대한 평균 점수가 좀 높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상대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압박감을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책임감을 가져야지.
네.
이런 그 책임감이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그렇군요.
재밌네요. 네. 사랑의 삼각 이론. 과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란 무엇인가? 1부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사랑의 시작부터 이별까지 사랑의 흐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를 기다려주시고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미 씨.
네.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의 시인은 누구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에로스였습니다.
네. 1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머라이어 캐리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를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